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 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또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길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것,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제가 어제는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대덕에서 3차 캠프를 마치고 군누스코 수료식이 있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바로 졸업식에 참석하시려고 내려오셨는데 저녁 7시에 에티오피아 그 대사님 가족들과 식사 약속이 돼 있어서 마치자마자 급히 올라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시 2분 사투리 티켓을 끊어놓고 그 시간을 맞춰서 행사를 마치자마자 제 차로 모시고 가게 됐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 대전역에 도착하면 이렇게 계단을 올랐다가 또 가다가 다시 홈으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차를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역 앞에 가면 좌측편에 주차장이 두 곳 있기 때문에 그 유료 주차장 옆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계단을 올라가는 그 바로 옆에까지 차를 댈 수가 있거든요. 늘 그곳을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또 거기서 차를 타고 나오곤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제가 내비를 이렇게 쳤는데 SRT 타는 곳을 쳤더니 제가 생각했던 곳하고 다른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비를 무시하고 제가 알던 그 길로 더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도로가에 딱 세우고는 바로 이제 역 앞이지만 제가 당황을 좀 한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셔야 하니까.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걸 바탕으로 찾아갔는데 어느새 거기에 공사가 돼가지고 길이 다 차단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은 다른 통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도착을 해서 몇몇 사역자들 또 형제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고집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거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저한테 고집을 피우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데 내가 지금 가서 현장 보고 왔는데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다면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말 들으면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겠지만 내가 지금 가서 조금 전에 그 상황을 딱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아는 이상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흔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어느새 그 대전역 앞에 그곳이 이제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공사하기 전에 상황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이미 공사를 해서 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건 이미 틀린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전에는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구나. 내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그림이 그대로 이제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라 말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과연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조금 전에 간증하던 자매님이 북콘서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북콘서트하고 일반 단체에서 하는 북콘서트는 전혀 다르거든요. 첫 번째 주제가 아버지라는 주제인데요. 아버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콘서트를 하는데 즉석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아버지가 좋아하는 뭐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아버지라는 주제로 공연을 보고 또 사연을 듣고 하다 보면 어느새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죠. 왜요? 아버지 마음을 정말 몰랐구나. 아버지 사랑을 정말 몰랐구나. 저희들이 이제 수양회 때면 우리 교회에서 상황극을 준비해 가는데 1차 수양회 첫날 상황극을 했는데 완성이 되지 않은 채 무대에 올렸어요. 이제 이번 주 실버 캠프 때 저희들이 또 첫날 상황극을 이제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상황극 한번 보라 하더라고요. 시간이 늦었지만 그 상황극을 보면 하여튼 그 상황극을 보다 보면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하여튼 사람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얼마나 그렇게 재주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치매가 걸린 그 어머니를 막 구박하던 딸의 모습, 그 막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이제 그 치매가 걸려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이 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 감정이 최고조로 달해가지고 어머니를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 광경을 보면 막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유, 극이지만 너무했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실제겠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막 그 빨간 약병 있잖아요. 그 아까전기라 그럽니까? 그 빨간 물약 바르는 물약 병을 들고 가슴이 여기가 아파 하면서 그걸 들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딸은 미쳤어? 어? 거기가 아픈데 왜 이걸 발라? 이건 상처 난 곳에 바르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를 또 구박하는 그 딸이 마냥 밉기만 하더라. 근데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온몸에 암이 번졌더라는 거죠.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정도 될 병이 심할 정도라면은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모르셨어요 하는데 여기가 아파서 이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막 어머니를 구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 치매 걸린 어머니가 잠깐씩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글을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세상에 떨어져 있는 수첩을 열어보니까 미숙아 사랑한다 하고 한글을 써놨는데 거기서 그만 딸이 마음이 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바탕 또 막 눈물바다가 되는데 하여튼 눈물을 몇 바퀴서나 받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버캠프 실버분들 다 눈물을 쏟게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는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구박하는데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여전히 치매는 계속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어떤 모습도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된 있는 그대로 반응해 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저 이제 저희 집에 가려고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 우리 집은 저기 있는데 우리 남편 혼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남편은 배고픈 걸 못 참아요. 할아버지 세상 떠났는데. 아,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 앉아서 차 한잔하고 하루 좀 쉬었다 가실래요? 그럴까요? 하면서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남잔데도 눈물이 여기쯤 흘러내려 있는 걸 보면 하여튼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끌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옆에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는 분들, 아니면 서로 모르는 사이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서 산다면 얼굴 붉힐 일이 없겠죠. 그렇죠. 다툴 일도 없을 거예요.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제 한 형제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다른 도시에서 이사를 왔는데 마음에서 이 교회에 딱 소속이 되는 건 마음에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죠? 아니, 이 교회에 딱 소속이 되면 모임 시간 꼬박꼬박 와야 되죠. 구역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죠. 어느 모임에도 가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교회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아, 짐스럽고요. 부담스럽고요. 구속당하는 것 같고요. 매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그거는요, 주님의 세계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매이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유한 사람은 세상에 반드시 매여서 살게 돼 있어요.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세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생각에 매이고 작은 것 하나에도 매여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매이면 복음의 멍에를 매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돼서 주님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슬픔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절망적인 형편을 만난다 해도 내가 거기 매이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매여서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께 자유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편 외에는 안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내 눈앞에 닥쳐있는 형편보다도 이 형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 눈앞에 닥친 이 형편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내 삶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미국의 백인 남자가 슈퍼마켓에서 김치를 사가는 사람은 김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아니, 백인 남자가 무슨 김치 맛, 김치를 알아가지고 사가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미군으로 주둔한 사람. 그리고 한국인 아내를 둔 사람. 그 사람은 김치 맛을 알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김치를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교회를 다녀야지, 헌금을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법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저절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주시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저들이 어제 졸업식을 했잖아요. 저들 음악학교에 일반 구원받지 않은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어제 거기 남자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졸업식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일반 학교에 사는 졸업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첫째, 전교생이 교복을, 졸업생 할 것 없이 모두가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게 다르다거든. 일반 학교에서는 교복 졸업생들 절대 안 입는데요, 상 타는 아이들만 입는데, 어떤 아이는 차를 몰고 오는 학생도 있대요. 졸업식에,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타치를 하지 않잖아요. 머리는 형형색색 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손톱은 뭐죠? 예? 손톱도 그리고 하여튼 화장은 멋들어지게 하고, 학생이라는 건 전혀 느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음악학교는 전교생이 함께 합창을 하잖아요. 그리고 졸업식 마치면 졸업식 하는 내내 눈에 눈물이 많은 학생들이 고여 있더라고요. 마치고 나면 선생님 고맙다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 광경이 저희들 때 졸업식 때나 있지, 요즘은 그런 광경을 찾아볼 수 없다더라. 이런 졸업식 광경을 다른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별천지가 있어, 그런다 하더라. 이제 목사님은 음악학교, 국제중고등학교를 세계적인 명문학교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왕실에 있는 왕자님들이, 공주님들이 음악학교에, 대덕중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마 왕자님, 공주님 서너 명만 들어와 있으면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이 학교 보내려고 할 거예요. 에스와티니 국왕 비서실장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보고 가면서 하는 말이, 영국의 왕실 학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이 학생들이 음악을 하면서 제가 어제 3학년들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교실에 모여있다 그래서 가서 잠깐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음악을 하는 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음악을 하는 동안 늘 주님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연주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노래를 연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야, 이 학생들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음악 공부라는 게 참 힘든 거지만 주님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연주하면서 그래도 이 학생들이 순간순간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학생의 남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제 중학교에 다니다가 일반학교 갔다가 다시 음악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면접을 보면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 왜 음악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음악을 하는 동안 가장 행복하니까요. 이 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1, 2학년 때 문제아였거든요. 사고뭉치였거든요. 이제는 이 아이가 다시 음악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왜 음악을 하려고 하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음악을 할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복을 몰랐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기쁨을 몰랐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웃음을 찾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둠 속에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행복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께서 첫날 저녁 말씀을 전하시면서 둘째 날 새벽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자매님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작년, 재작년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이 자매님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 교회 사역자님이 그 자매님 보낸 편지를 들고 목사님께 전달해드렸는데 이 자매님이 기도를 받고 나서 눈이 열렸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그 눈이 밝아진 건 아니지만 자매님 편지를 직접 써서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편지 쓴 그 모습 보니까 글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여튼 글을 썼는데 잘 쓰셨더라고요. 이제 편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내가. 그리고 이제 빨래도 개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수양에 왔는데 자기가 빨래를 해서 이제 마른 양말을 이제 개가지고 딱 놔뒀는데 수양관에 와서 신고 와서 보니까 짝이 다르더라 하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자매님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직원이 이 약을 먹으면 살 빠진 약 참 좋은 거라고 그 약을 먹기 시작하다가 눈이 안 좋게 됐대. 병원에 갔더니 녹내장이라 그러면서 큰 병원 가야 됩니다 했는데 그냥 안 가고 그냥 지내게 됐다. 그러다가 한의원에 무슨 아토피 치료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실명이 돼버렸다 하면서, 근데 목사님 기도를 받고 그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편지 내용 속에 마음에 남는 게, 눈이 실명이 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고 하나님 내 눈도 열어주셨고, 저번 2차 수양회인가 부모님이 수양회 오셔서 구원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부족함이 있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자기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야비하고 은큼하고 음흉하고, 인간은 내 보기에 선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근본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만나게 하시면서, 이혼을 당하게 하시면서, 자녀를 잃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그 과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비우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연약한 것에 매여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형편에 매여서 형편의 종이 돼서 절망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대신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족한 것에 형편에 매이지 않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는 가라오닌 잔치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청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포도주가 부족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도, 슬픔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포도주 부족한 게 문제가 될까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족한 걸 능히 채워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할 수 없는 이유는 손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왕국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예수님은 비로소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왕이 돼서 살아온 인생의 결과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여러분 인생 다 실패라는 두 글자를 남기게 될 겁니다.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삶,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그 길은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서 이제 포도주 부족한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 잔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이제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넘겨드리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고집하고 여러분이 보좌의 왕으로 앉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무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별로 원치 않으신가 보네. 대답이 시원찮네요. 아무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앉아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 길에는 실패가 없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돼서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고 주관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누릴 수 없었던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또 내 사역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저는 실패라는 두 글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에서 나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동안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인생엔 실패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든지 도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게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 사는 게 행복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제가 고마운 줄 알아요. 뭘 이야기하든지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로 듣고 따라주는 그 모습 보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요. 야, 우리 한반교회 성도들 같은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그 마음을 받아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목사님 너무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언제 행복한 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에 창세기 17장을 읽었는데요.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실 때 보면 아브라함의 조건을 보고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누가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합니까? 예,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과연 이렇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할까? 염려하게 되고 짐이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 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면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 그렇죠? 자, 지금 아브람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열방의 아비가 됨이라. 아부 라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 이제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하나님께로 얻었습니다. 아, 이제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었구나.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 당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브라함요? 열방의 아비라고요? 세상에 자녀가 얼마나 많길래 열방의 아비라고 하지요? 자녀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려고 할 때 자기를 보면 감히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나이 드신 부친님 한 분이 오셨는데 허리 수술을 해서 이제 다리가 늘 절리고 막 고통스럽대요.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40년 전에 이런 말씀을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는데 그때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거듭난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부처님,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난 확신이 없다면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건 맞죠. 그런데 이 부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냉랭하다 하더라고요. 그 냉랭한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뜨거운 거하고도 상관이 없고 차가운 것하고도 상관이 없고 냉랭한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추운 그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옴스크 가도 그 뭐 차갑도가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코트디부아르에 그 뜨거운 여름 이 겨울을 떠나서 여름 나라 간다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이 뜨겁고 차갑고 냉랭하고 내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부처님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져와서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내 거룩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처님을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하게 되겠죠? 아, 그야 그렇죠. 아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면 의로워지겠습니까? 그거야 맞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몸이 불편,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그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히람이라는 왕에게 갈릴리 성읍 20성읍을 주었는데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지어줬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이런 쓸모없는 땅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치 없는 땅으로 히람은 여겼어요. 근데 그 갈릴리 땅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가불 땅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아무 이상하게 쓸모없는 형편없는 더럽고 추한 가불 땅에 불과한데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 이제 갈릴리 땅 이 가불 땅을 주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우리 이사야 성경 5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기를 접어놓으시고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자 풍채도 없은 즉 우리 보기에 뭐가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을 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제가 어제 장례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손 들더라고요. 여섯 명 반, 에이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1%도 없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 예. 내가 볼 때는 믿음으로 드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면서 왜 자기 믿고 살아요? 제가 성교학교에 전도자로 있는데 성교학교 수업을 한번 가봤어요.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성교학교에 자매들이 있는데, 자, 여기 자매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예쁘다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보니까 딱 한 사람 들더라고요. 나는 이만하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니까 딱 한 사람 드는데 그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 손을 드니까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일명 옥돌매. 아무도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여러분 마음을 좀 두들겨보면 여기 한 10명 반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래요. 그래서 못난 거 뭐 메어서 살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좋아요, 어디까지나. 그러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거. 목사님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난 게 문제야.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다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 그래도 흠모할 만한 조건이 다 마음속 한쪽 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자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고운 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맛을 본 적도 없으면서 말하는 사람,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지식과 이론은 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의무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는 누구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나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짐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아멘. 예,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는데 왜 여러분이 죄를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는데 왜 내가 담당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는데 왜 내가 또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네 아내를 통해서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세상에 내 나이 100세고 내 아내 90세인데 내가 아들을 얻는단다. 말도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러니까 또 사라도 웃어야 안 웃어요? 자,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례였어요. 알겠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사라라는 이름을 또 주셨어요. 사라는 웃음이다, 그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사라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셨는데, 야, 그 부부는 일심동체라카드만은 똑같아요, 그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사라도 뒤에서 웃더라고. 세상에 세상에, 내 남편은 노세하였고 나는 늙었는데 내가 어째 아이를 낳을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90세 된 할머니가 배가 이렇게 불렀다. 예? 이해돼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네. 이게 무슨 일이람? 아이고, 요즘 왜 이렇게 입덧이 심한지 모르겠네. 진짜 아기를 갖긴 가졌나 보네. 아이고, 아브람, 내가 요즘 새콤달콤한 게 먹고 싶어. 아, 요즘 왜 이렇게 족발이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입덧을 안 돼요. 세상에, 요즘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 요즘 겨울인데 아브라함 딸기가 먹고 싶어. 지금은 딸기라도, 지금 겨울, 딸기가 겨울에 나는 건지 여름에 나는 건지 요즘 애들은 그걸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그때는 딸기 구한다는 게, 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라에게 해줬는지. 제 아내가 얼마나 그 입덧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걸 사달라 그러는데 제가 안 사줘가지고 새콤달콤한 걸 사줬는데, 다 말할 수 없지만 새콤달콤 캐러멜. 자, 사라가 이제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면은 이제, 아니, 아이를 가진 분들은 이게 그 무슨, 그 뭐죠? 배를 둥 내미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할머니도 아니면서. 예. 너무 자랑스럽게, 이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 볼 수 있어요. 그 상황극에 애기 엄마가 나오거든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 자매가 진짜 아이를 가진 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고 아브라함 영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어떤 형제 부부가 찾아와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서 병원을 다녀오더니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뱃속에 새 쌍둥이가 들어있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만삭이 돼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찾아가서 순간 아이고야 이 새 아이 새 쌍둥이 두 명 있는데다가 새 쌍둥이를 낳으면 어찌 키울고 내가 갑자기 걱정스러워진 거야. 산모도 아닌데. 근데 기도를 하고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형편이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사라가 그때 생각나더라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예?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압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도 주셨고 해산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90세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을랑고 힘 좀 줘봐요. 아이고 힘이 없네. 어떤 의사는 그런데 산모 가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욕이라도 해봐요. 그러면 진짜 욕을 하면 그 힘이 주어진다 하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애 낳으려고 하는데 여보 힘 좀 줘봐. 응? 애 낳고 다음에 하나만 더 낳으면 돼. 그랬다가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 여러분 사라는 여러분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는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데 사라에게 아이가 잉태됐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다 나도 아브라함이다 열방의 아비다 하나님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성도가 돼서 예? 사람들이 이런 말 잘 못해 그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마인드 강사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라는 이름 주셔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새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신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